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성탄식에 있는 주일이라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았죠. 성탄에 있는 주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이었죠. 어떤 사건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 드러났던 롯의 죄악. 그리고 그런 롯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의 내용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세요? 창세기 19장 끝을 보면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피어올랐던 멸망의 재의 연기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간접적이지만 직접 본 거는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 소돔과 연기에 피어올랐던 연기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더욱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연기를 보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바라보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깨달은 게 있었겠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롯의 모습을 자기의 거울처럼 바라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서 살펴보았죠. 그 롯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우리의 거울처럼 보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거울처럼 바라보게 하시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더욱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축복의 약속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죄와 이 세상에서 더욱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서 돌이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더욱 기도하며 더욱 자기 가정도 말씀으로 인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건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장을 빼먹고 지금 21장으로 왔죠. 이어오는 20장의 내용이 뭘까요? 또다시 아브라함의 죄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어준 죄악이에요. 이런 죄악이 예전에도 있었죠. 그죠? 우리 살펴보았죠.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쳤을 때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어 주었던 그 죄악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죄가 한 번에 끝이질 않고 반복이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창세기 20장에선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사라가 약속의 아들까지 잉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내만 아니라 잉태한 아들까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아들까지 팔아먹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더 큰 죄가 보여지고요. 아브라함의 소망 없는 죄성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 21장으로 오면 마침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흐름, 창세기의 흐름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심판이 있었죠. 롯의 죄가 보여졌죠. 아브라함의 소망 없는 죄값까지 보여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에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언약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건, 그래서 마침내 약속한 아들을 주시는 사건, 이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 하나님 편에서 오직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오늘 보면 verse 1 and 2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이 두 구절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언약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배경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 구절에 이 짧은 구절에 세 번이나 걸쳐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뭘까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말씀하신 기한에 아들 이삭을 주셨다. 즉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정하신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세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그들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첫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죠. 새 창조 구원도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자기 백성들의 상태에 따라 그들이 잘하니까 아니면 우리 죄인들의 반응에 따라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거나 바뀌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은 오직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걸까요? 말씀이에요. 내 변하는 마음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변하는 현실도 아니고요. 이 말씀에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잘 믿어서 그 말씀에 자기 믿음을 온전히 두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아들을 얻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루어주세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루알 왕 아비멜렉에게서도 사라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시며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후손으로 참 약속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며 그리고 결국 예수님 안에서 약속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약속의 아들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약속의 아들로 태어나신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참 약속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무 놀랍지 않나요? 죄인들의 소망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깨어지거나 파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맹세와도 같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도 결코 깨어지거나 파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신실한 언약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Hebrews chapter 6 verse 17 through 18.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말씀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맹세와도 같다는 거죠. 맹세. 그리고 맹세의 중심에, 하나님의 맹세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아들까지 바치신 십자가 사랑. 내 아들을 바치기까지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속에서만 큰 안위, 참 소망,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뿐입니다. 항상 변하고 쇠하는 이 세상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믿겠습니까? 이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믿겠습니까? 거기에는 진짜 소망, 진짜 안위 없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고요.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말씀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강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계속해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떠났던 그 애굽이라는 곳을 믿고 애굽에 자기 소망을 두고 자기 자신의 소견을 따라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애굽도 버리도록 하시고 자기의 소견도 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알아가게 하셨어요.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가시는 거죠. 물론 또 넘어져요. 오늘 본문의 전 9절에 보면 그래도 또 말씀으로 세워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고 기쁘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을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을지라도 한 가지 아는 것,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이건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에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이 있죠. 그것만큼은 분명히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겁니다. 어떤 약속이죠? 예수님 가신 길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는 것. 그리하여 우리를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셔서 결국에 말씀하신 기한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 분명히 하늘 본향에 들어갈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약속하신 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병을 만나든지 죽음 앞에 설지라도 우리가 싸워야 할 끝까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음 말씀만 붙드는 싸움이에요. 고난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삶을 합력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셔서 결국에 든든히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말씀만 믿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욱 말씀에 우리의 열망을 두고 나아가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알 것이 있어요. 2절에 보시면은요. 2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라는 말씀이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죠. 우린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곧 그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 달랐죠.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완전히 늙어가지고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그때에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때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때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 성도의 삶에 맺게 하신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 수도 없이 살펴봤죠.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찰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하신 때에 다 성취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Isaiah chapter 55 verse 8 through 11.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끝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우리보다 크다, 완전하시다,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까지 기간이 걸리는 것처럼 말씀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와 같은 일을 이루기까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거의 수천 년 동안을 이 때,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구원이 성취될 날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야 이루어졌습니다. 아,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바로 예수님 보내서 그냥 구원하시고 끝났으면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의 약속을 주셔서 완전하게 그것을 다 이루어지기까지 때가 차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시냐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성도들이 이 때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때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인내로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의 인내가 궁극적으로 향해 있어야 하는 곳 어디일까요? 그저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좀 더 이루어지는 때? 네? 내가 육신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지는 그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내가 궁극적으로 향해 있어야 하는 곳.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때를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고 있나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날. 그 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완전히 씻어지는 날이 옵니다. 분명히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인내로서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깨어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실까 안 오실까 모르는 불확실한 소망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확실히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 약속을 믿는 인내로 하나님 끝까지 예배하며 깨어 살아가는 것. 그날이 분명히 온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14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날이 올 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심쓰라. 인내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삶. 그리하여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 앞에서. 열심히 잘 살면 그렇게 될까요? 누구만 붙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의만 붙들고 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삶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시며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잠깐 넘어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더욱 힘써 이 말씀만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의 삶에서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아브라함,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아들을 통해서만 언약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받은 후에도 수십 년 동안 사라가 잉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의심도 들었을 거고요. 답답하기도 했을 거고요.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했을 거고요. 아니, 더 큰 죄악으로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랜 기간이 아브라함에게 헛되고 무익한 시간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빨리 이루어줬으면 아브라함이 이런 죄까지 범하지 않았을 거다.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빚어가시는 시간, 정하신 때가 차야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이 기간은 꼭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토록 정하신 기간이 차기까지 뭘 이루신 걸까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아브라함 삶의 여러 시련도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죄와 허물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다뤄주시고 아브라함을 더욱 연단하시고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시며 더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욱 자기 육체의 자랑 버리게 하시고 세상 영광 구하던 정욕 버리고 떠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려 예수님만 자랑하고 천국 바라보는 믿음으로 더 자라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한 시간들이 지나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복된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천국 갈 때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아, 이 시간들이 너무나 복된 시간들이었구나. 헛되이 흘러간 것은 하나도 없었구나. 무엇보다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죄악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자신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더 붙들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죄와 허물을 또다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아니 기독교인들이 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롯의 삶을 봐도 아니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우리가 기독교를 손가락질할 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뭐 저 모양 저 꼴인가. 그래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롯도 그래요. 아니 기독교인들만이 아니고요. 모든 세상 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가 다르느냐. 그걸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뤄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것이 다른 거죠. 말씀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가장 한심한 그 바닥까지 떨어진 모습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뭐 기근 좀 찾아오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버려버렸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자기 육체 행위로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종 엘리에셀밖에 없다 해놓고 엘리에셀은 어떠느냐 내놓고 여정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까지 내놓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았다는 것.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의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육체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고 자기 행위나 열심을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서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약속의 아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있고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내 자랑이 있으면 절대 예수님 앞에 안 옵니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앞으로 안 와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행위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살아간 믿음으로 늙어서 단산했지만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런데 언제? 죽은 자와 같은 자였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살아가 뭘 잘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힘이 남아있고 세상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간까지 버리고 내려놓게 하시어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기간들을 거쳐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요? 정하신 기간이 차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육신의 자랑, 세상에 둔 소망 버리고 떠나게 하여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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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결국은 말씀만을 찾아 나오게 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자 같았던 한 사람, 도저히 자기 편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 사라를 통해 오직 은혜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있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유익하며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그 기간 동안에 만나게 될 모든 시련들까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시는 거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도 말씀으로 인내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성도들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삶 참여하게 하시고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며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잠시 고난 중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주시려는 것, 결국 뭘까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향해 갖고 계신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3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에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그렇게 길었던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하게 하신 시간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것 뭐라고 하시나요? 6절에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실 거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미 노쇠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었던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내 말을 비웃었다라고까지 꾸짖으셨죠.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안 믿었어요. 사라의 불신, 비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며 사라로 참으로 웃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참 기쁨을 가지고 웃게 하시려고. 아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씀으로 이미 웃은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늘 참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웃을 일이 전혀 없더라도 웃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으로 웃게 하신 가장 복된 현실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도 참 약속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바치기까지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니 지옥 심판에서 건져 천국 영광에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참 기쁨을 가지고 웃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말씀만 믿게 되면 정말 웃음이 절로 나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에 오셔서도, 이 세상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이 베푸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이루어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넘치는 기쁨으로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프신 성도들도, 연로하신 성도들도, 어떤 세상 염려 속에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슬픔과 고통 현실 앞에 놓인 분이라 할지라도, 아니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아니 지금도 이 복음 말씀을 비웃으며 살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속으로는 농담처럼 여기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곧 놀라실 거예요. 곧 놀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삶을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도하시어 끝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도록 자라가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 영광에 다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참 기쁨으로 영원토록 웃으며 살아갈 겁니다. 결국 우리로 참 기쁨으로 웃게 하시려고 잠시 우리 삶의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말씀만 붙들고 인내하게 하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말씀을 얻은 외아들 이삭을 위해 큰 잔치, 대연, 큰 잔치를 베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으로 잉태하시고 나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너무나 기뻐하시며 천국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교제 나눠 주십니다. 이 예배가 그 자리예요. 그리고 이 성찬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천국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천국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나눠주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성찬이.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참 기쁨의 웃음을 웃으며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극히 큰 기쁘심으로 우리를 위해 천국 축복의 상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넘치는 기쁨으로 웃으시면서 나아오시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천국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던 우리 죄인들,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비웃으며 살았던 우리 죄인들, 믿음 없이 믿음으로 말씀을 합하지 아니하여 멸망으로 가야 했던 우리 죄인들이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완전히 찰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저희들 더욱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날에 영원한 즐거움으로 웃게 될 현실을 바라보며 지금도 늘 기쁨으로 웃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나눌 이 성찬상에도 참 기쁨의 웃음으로 나와 주님과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3장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1절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성찬을 통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나눠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키게 하신 천국 규례입니다.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죄 때문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것이 표하고 인치는 현실, 즉 모든 복음과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유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 교제의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 예수님 닮은 형상에서 더욱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제게 주어진 엄숙한 의무로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복음이나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은밀하게 회개함 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 세례받지 않은 자들, 아직 어떤 교회의 멤버가 아닌 자들, 신앙 고백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성찬상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찬상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자신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음을 믿는 자들 또 붙드는 자들은 예수님의 상으로 부르십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과 천국에 두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세 사람으로 이 성찬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상에서 누리는 이 천국 교제의 현실, 곧 영광 중에 천국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날에 곧 누리고 완전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고 그날을 소망하시며 이 성찬상에 나와 그날의 현실을 미리 믿음으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천국 축복으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상, 예수님의 상 앞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주님이 이루어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웃으며 나와 우리 삼위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천국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성령님께서 효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찬을 베풀고 이 떡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함께 받으시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3장 2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잔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함께 받으시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3장 마지막 4절과 5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함께 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더욱 복음 말씀으로 인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그 말씀만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힘을 주시고 더욱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